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이른바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상황을 보면 지금은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이죠. 예수께서는 이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잡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내일 오전이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참입니다. 지난 몇 해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늘 함께 계시며 동행하셨는데 이제 곧 그동안의 이와 같은 동행이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이죠. 이 고별 설교는 저앞 13장 31절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6장에 이르러서 끝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셨던 그런 참이었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13장 34절에 가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지금 계명이라고 하시니까 마치 우리 귀에는 무슨 법규처럼 들립니다. 어디 생활관에 입소하면 적혀있는 생활 지침처럼 들리기도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이 말을 잘 지키면 상이 있을 것이고 어기면 벌이 있을 것이다 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도는 그런 투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이어가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근심이나 불안을 일으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 걸음을 내디디라고, 그러니까 근심 없이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 하나를 탁 던져놓고 너희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 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달리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품에 품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내 품에 늘 거할 것이니 사랑하는 일을 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저 멀리 어딘가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죠. 이 일은 제자들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일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5장 1절로 이어서 보시면 거기 나는 참 포도나무이니 4절에 가지인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 뒤에 이어지고 있죠. 이 말씀도 앞에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둔다면 제자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는 많이 맺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역시 너희는 열매를 맺어야 할 임무를 갖고 있으니 잘해보아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나무인 내가 가지인 너희에게 양분이랑 물이랑 필요한 것들을 다 잘 공급할 터이니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는 너희만 맺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보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읽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지에 달리는 열매는 가지만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역시도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될 터이니 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빛나게 살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이루든 그 좋은 것들은 나에게도 기쁨이요 영광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자, 보통 이런 식의 말은 우리가 살면서는 부모가 자식에게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기대하고 예상했던 것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15장 14절로 가보시면 거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만 뚝 떼서 보면 뭘 좀 잘 해보아야, 제대로 해야 내 친구로 삼겠다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을 염두에 둔다면 포도나무인 그분은 제자들을 가지, 곧 당신과 마찬가지의 존재로 대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과 같은 부류가 되시기로 한 것입니다. 흔히 듣는 말로 운명을 같이 하시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라는 말은 친구가 될지 아닐지를 너희가 결정하라라는 뜻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5장 17절에 가시면 처음 하셨던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고별설교 내내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다 책임질 터이니 그리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도 된다. 그렇게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겨 너희도 사랑할 것이니 너희도 사랑하여 나와 같은 부류에 속하자라고 지금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이름은 계명이라고 붙었으나 이 사람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도 비유했듯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가진 걸 다 써서라도 너를 도와줄 것이니 어디 가서도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잘 살아보아라 같은 말씀으로 이 고별설교의 내용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그 정도의 장면을 비유해 보아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고별설교는 종반부로 접어들게 되죠. 바로 이어지는 15장 18절부터가 고별설교의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이렇게 시작해서 15장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해가시죠. 이제 제자들은 미움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누누이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제자들로서는 왜 미움을 받는지보다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겠죠.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과 동료로 여기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겪을 일을 함께 겪는 일은 당연히 따라올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미움은 그래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사니 미움을 받겠구나, 감수하고 살아야지 라고 말하기에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이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한다는 말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참으면 어떻게든 이 일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넘어져서 쓰러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2절부터 이어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자, 제자들은 무슨 일을 당하는가? 출교 또 살해 같은 일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출교란 회당에서 내쫓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처럼 사회가 종교와 분리된 곳에서도 교회에서 내쫓긴다면 이유가 어떻든 우리는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교회에서 내쫓기기 전에 마음에서 교회를 먼저 내쫓고는 하죠. 자, 그런데 우리 같은 사회도 아니고 유대 사회는 종교와 사회가 아주 밀접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출교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사회에서 매장을 당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죽음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곧 대의를 위해서 이들을 죽일 것입니다. 자, 예수와 한패가 되는 바람에 제자들은 사회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좋은 분위기는 순식간에 일변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는 제자들인데 그들에게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겪을 이 어려움은 사회적 그리고 물리적 매장을 넘어서는 더 고통스럽고 더 당황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이제껏 예수님과 늘 제자들은 함께 있었는데 왜 그러면 그동안은 이와 같은 어려움, 고통은 없었던 것인가? 그건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계시며 고난을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앞으로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것은 앞으로 더는 막아줄 분이 이들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는 말씀이 이제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삶을 통째로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께서 이들을 막아주지 않고 떠나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 고별설교의 이 종반부에서 제자들은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은 떠나가실 것이고 제자들은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처지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황망한 일인가 싶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일을 몸소 겪었죠. 자, 이들은 마음속으로 이제 예루살렘에까지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얼마나 세상 앞에 찬란하게 그 계획을 펼쳐내실 것인가 기대했을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을 막 치른 부부가 이제 얼마나 앞으로 인생이 멋있을까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분을 내내 여러 해 동안 지지하고 도왔는데 그분이 사장이 된다든가 또는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펼쳐질 논공행상을 기대하며 미소를 짓는 것 같은 마음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내내 따랐던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서 나무가 가지에게 하듯 뭐든 다 내주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 마치고 첫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신랑이 내일 새벽에 외국으로 떠나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새댁처럼, 그리고 청춘을 다 바치며 누군가에게 인생을 오래 냈는데 그렇게 모셨던 분이 드디어 높은 자리에 올라 무언가를 펼치게 되었는데 그분이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은 경험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 바로 다음 날이면, 다음 날도 아니고 몇 시간 후면 벌어질 일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을 터인데 이 밤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그리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저녁 식사를 나누셨던 일은 정말 오래전 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시 묻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왜 지금 와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이렇게 비할 데 없이 불쌍하게 만들고 떠나가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지켜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것은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제자들처럼 예수를 따르고 있는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주일마다 그렇게 듣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어왔지만 문득 고개를 들어보면 어두운 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방에 바람은 몰아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디 계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드는 질문입니다. 대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며 예수님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자, 앞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제자들을 근심으로 몰아넣고 계시죠. 자, 제자들은 다가올 고통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속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씀 같은 것은 하고 계시지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꺼내려고 하시는 핵심은 내가 간다라는 사실이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이 사실에 큰 관심이 없는 듯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다라는 말을 다시 꺼내셔서 주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 커다란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당신이 떠나신다는 점을 지금 화제로 삼고 싶으신 것이죠. 자,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다면 내가 간다라는 이 말씀에 주목하고, 아니 간다면 어디로 가시는 것인가 하고 물어야 마땅하다고 여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7절에 이어가시고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자, 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떠나셔야 하는가? 자, 그냥 머물면 제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계속 여기 계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자, 보혜사라는 말은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자,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뒤 말씀을 찬찬히 보면 보혜사가 오신다고 해서 제자들의 고난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는데,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 그분이 무슨 일에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는 이제껏 해오신 예수님과 바톤 터치를 하고 계시는 것인가 되죠. 예수께서 계신 것보다 그분이 오시는 일이 더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보다 더 화끈하게 이들을 보호해 주시는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식의 전개는 전혀 없습니다. 극심한 고난은 고난대로 오고 성령님은 성령님대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원래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보게 됩니다.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떠나시겠다고 하는 것인가? 보혜사가 오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 곧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보호와 맞바꿀 정도로,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란 말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오신다는 일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비추어 보면 그저 누가 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오시는 일은 그동안 내내 약속되어 온 일이 실현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36장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구약성경 1207면 어간에 있습니다. 1207면 에스겔 36장 24절입니다. 에스겔 36장 24절. 자, 거기서 몇 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영이 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다윗에게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실현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것은 구약 내내 약속된 그 언약이 드디어 실현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보혜사가 오신다는 말은 제자들이 이제, 조상들은 바라보기만 했던 일을 실제로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약속은 구약의 이 한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나와 있죠.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 요엘 2장 28절, 구약성경 1272면입니다. 요엘 2장 28절 이하는 나중에 초대교회 시절에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적 있는 말씀이죠.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영은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오실 것입니다. 자, 그 영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가 오시는 일은 누가 온다더라 같은 소식이 아니죠. 이것은 약속과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때가 드디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때에 그동안 내내 계시다가 예수님은 대체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떠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시는데 말씀이 좀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16장 5절로 다시 가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니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앞에 조금 앞으로 넘겨보면 14장 18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자, 가기는 가는데 돌아오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소린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6장 16절로 다시 넘어와 보시면 예수님의 구별설교가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제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16절 이하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자,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서로에게 수군거리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고별설교 자리인데 지금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갔다가 오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없으면 너희는 고난을 받을 거라고도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만 보면 금방 오실 것 같습니다. 만약 금방 올 일이라면 뭘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시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아이를 두고 외출을 하기로 한 경우에 만약 아이가 학교 간 다음에 외출을 해서 하교하기 전에 들어온다면 엄마는 아이에게 내가 외출할 거다 외출할 거다라는 얘기를 길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그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보통의 경우라면 떠났다가 금방 오실 거라면 떠날 얘기를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자리에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계속하신 걸 보면 이 점을 이 촉박한 시간에 제자들에게 분명해둘 필요가 있었다고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지금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무엇을 하러 이들을 떠나시는 것인지 알고 있죠. 자, 예수께서는 16장 5절에서 말하듯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자, 아버지에게로 가신다고 뒤에 또 말씀하시고 있죠. 자, 그러나 이후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게로 곧바로 가시지 못합니다. 자,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진짜로 큰 고난을 당하실 분은 제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너희는 큰 고난을 출교와 살인의 위험 속에 버려두고 나는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며 혼자서만 몸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은 지금 언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곧 제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난 한복판으로 직접 뛰어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느라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계신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고 싶으셨을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지금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친구로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으로서 가지들인 제자들과 그렇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런 분이라면 사랑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안다면 절대 그들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누가 그를 그냥 버려두고 떠나고 싶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가 큰 고난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나 혼자 떠나 그를 어려움 속에 방치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떠나셔야 했습니다. 떠나셔서 그들을 위해 더 큰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정말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발걸음으로 제자들에게서 멀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별 인사 몇 마디 남겨두고 총총히 발걸음을 돌리시는 그런 심정이 아니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줄 만큼 사랑했던 이들을 놓아두고 그분은 떠나시게 됩니다.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인 것이죠. 자, 이들을 약속이 실현될 세계에 남겨두시기 위해, 곧 살리기 위해 이들을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곧 있게 될 이 이별의 발걸음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범상하지 않은 순간에 제자들이 대면해야 했던 상황인 것이죠. 자,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를 감싸고 돌기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을 갖고 우리를 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스스로 감당하시기로 한 분이시죠. 자,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기대처럼 우리 옆에 꼭 붙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시죠. 자, 그러면 이분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예수님을 대신에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제자들을 꽁꽁 싸매시며 보호하실 것인가? 자, 본문에 보면 보혜사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오시지만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자리까지 비우시며 오셔야 했던 그 보혜사는 대체 뭘 하시는 것인가? 1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보혜사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일은 진리를 알려주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우리가 바라는 보호는 안 하시고 진리를 알리려고 하시는 것일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진리를 알려준다는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는 것, 그들을 연명하게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보기에 부러울 만큼 사는 사람들이 인생을 곤고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운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자들은 진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자, 진리를 안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게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이 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공생애 기간 내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몰려들 때 누누이 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들을 피하시기도 했죠. 자, 보혜사께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줄 진실이 많으시기 때문이죠. 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무슨 뜻이 있는 것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은 어떤 뜻 가운데 있는 것인지 그와 같은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진리로 초대받은 것이죠. 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이 그저 그분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건 때문에 이들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최고의 것을 선사하기 위해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목숨을 바치신다는 사실을 이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는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일인 것이죠. 자, 그러니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추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 이제 한숨 돌리며 퇴근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좋은 것을 만끽하시려고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죠. 자, 그분은 우리를 몹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줄 수 있는 분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를 몹시 사랑하는 그분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게 하기 위해 우리를 떠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여기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여기에 굳이 놓아두시고 어디선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진실을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거센 바람 속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럽다면 바로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시간일 것입니다.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하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기 놓아둔 분이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분이 가르쳐 주실 때에 영혼과 온몸으로 그 진실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갑갑하고 두려운 현실은 더 이상 피하고만 싶은 당황스러운 오늘이 아니라 신비에 둘러싸인 성스러운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보혜사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늘 힘껏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늘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더 많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다고 느껴질 때에든 아니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에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으며 나날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한 주의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대체 어떤 자리에 놓여 있는가를 깨닫는 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